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촌 코로나19 피해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서 이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종식 선언까지 운운했던 중국도 베이징에서 다시 뭐 집단 감염 나왔다. 다시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낳고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스웨덴, 북한에서는 스웨리에라고 하죠. 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선이 이제 스웨덴, 스웨리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예. 그 자신들의 방역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왜 주목을 받느냐면은 스웨덴의 방역 모델이 전 세계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는 모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각 모델별로 성공 여부가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형, 영국형, 한국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중국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봉쇄 그리고 격리, 강제적인 이렇게 그 사람들의 통행이라든가 출입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도 막게 하는
네.
가장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영국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자유 방위명이라 그럴까?
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떡하느냐.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60%의 인구가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이 안 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이 필요로
그렇죠.
한 거죠.
그런데
네. 한국형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이번 2020년 들어와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유가 그 격리라든가 봉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묶어놓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많이 보장을 하면서 대신에 방역 당국이 공격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찾아 나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회는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방역 효과도 있으면서 경제도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 모델이 이제 한국형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형 모델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영국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은 그 모델을 사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 영국형 모델이라고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식의 모델. 그러니까는 그대로 사회를 면역력을 키우도록 놔두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국민들도 스스로 이제 그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그 주로 노약자층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실패한 게 있다라고 스웨덴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네, 뭐 스웨덴의 집단 면역 이야기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었는데, 자 스웨덴은 조금 너무 독특한 대응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죠.
왜 네.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뭐 스웨덴에 뭔가 특징이 있나 궁금해지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영국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영국의 그 고유한 그 자유 방위면 경제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는 그런 그 고유한 모델이 있는데 스웨덴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북유럽 국가잖아요.
예.
근데 북유럽 국가가 스웨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핀란드도 있고
그렇죠.
네.
노르웨이,
예.
덴마크 보통 이런
그렇죠.
나라들을 북유럽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이게 대응이 달랐던 것. 그러니까는 왜 달랐을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때를 보면은
네.
스웨덴이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보여요.
어떤 게
뭐냐면은
다르나요?
예를 들어서 그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차 대전을 겪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많이 이제 북쪽 침략을 많이 했죠.
예.
남쪽에서 이탈리아가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침략을 당했어요. 독일에게.
네.
그러니까 덴마크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후에 이 소련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예.
소련으로부터 침략 위협도 당하면서 실제로 전쟁까지도 좀 치렀었고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이었던 반면에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 현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좀 중립적인 네. 어떤 입장. 그러니까는 어떤 그 다른 이런 그 방역 모델에 있어서도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 핀란드 이런 경우는 그런 어떤 그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막아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능숙한 반면에 스웨덴 같은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그러네요.
이렇게 경험이
네,
없어요.
경험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 여기에 이제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은 이거 굉장히
그렇죠.
좋은 모델이다
네.
이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조금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뭐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데
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뭐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들은 좀 잘 방어를 한 편인가요?
그렇죠.
네.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그 방어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개의 나라야.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
덴마크. 네 나라 중에서 스웨덴이 이제 그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커요. 땅 넓이 면적은 비슷비슷하지만 인구가 스웨덴은 천만 명의 인구.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전부 비슷비슷해요.
예,
550만에서
예.
위아래 정도. 그러니까는 스웨덴 인구가 많기는 많지만 확진자 수를 보면은 그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네.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 5만 1천 명이 넘거든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네.
근데 노르웨이는 8,600명이 넘었고 핀란드는 7천 명이 좀 넘었고 덴마크는 12,000. 그러니까는 인구 비례를 우리가 봐도 스웨덴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네.
있잖아요.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세 나라는 좀 200, 300, 500 대인데 스웨덴은 4,800만 대란 말이에요.
아이고,
훨씬
네,
많잖아요. 사망률도
그렇네요.
높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식 그 아까 그런 모델이 아니고
네.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3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제를 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비교적 잘 막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북유럽 국가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북유럽 하면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지 수준이
네.
굉장히 높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런 거죠. 얼마나 이제 복지 수준이
네.
뭐 복지 수준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뭐 잘 알아서 잘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열악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연대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인간인데 같이 잘 살자
네.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그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가 많이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일하는 공무원들의 투명도
네.
깨끗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은 가장 깨끗한 그런 나라들로 주로 북유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흔히 북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정치
네.
이데올로기랄까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거 20세기 한동안을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이 냉전 체제라고 해서 이제 그 소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대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양극단적인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을 너무 또 부정해버려서도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하되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을 그러면은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시장 경제를 하되 도태된 사람들을 같이 복지 정책으로 채우자. 이게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반반의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 모델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소위 이제 줄여서 사민주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아주 잘 실현을 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그런 나라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자 복지 정책 하면 또 몇 년 전에 핀란드에서 기본 기본소득제 뭐 실험한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활발해졌어요. 논의가.
맞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핀란드의 실험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나요?
일단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하자면 기본적인 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은 일을 하면은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면은 못 버는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이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의 천부적 어떤 인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편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던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소득을 주면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고
네.
실업자들
아.
가운데에서 2천 명을 뽑아가지고
예.
그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1년 반 동안 비교를 해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기본 소득을 받는 동안에 다시 또 재충전을 해서 직업 전선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실패했다고 보는 네. 이유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대상 2,000명이 실제로 직업 전선으로 잘 들어갔냐 하면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머물렀군요.
예,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뭐 돈을 주나 마나네 그렇게 실패했다. 근데 반면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리적 행복 지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이 어쨌든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네.
우리가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점점 자동화되고 어떤 그 컴퓨터라든가 IT 기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세상이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도 기계들이 많이 일을 해버리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할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벌써부터 뭐 겁난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점점 우리가 기계한테 일을 맡기지 인간이 그 하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필연적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돈을 나눠주면서 무엇을 시켰나요? 직업을 찾으라고 시켰잖아요.
네.
직업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는 그 직업을 나누자라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네.
나누자.
아.
모두가 다 같이 실업을 네.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만 실업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핀란드의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기계가 뭐 사람을 대체하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와중에 결국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기본소득이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에이 말도 안 돼.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그 우리 인류 문화에서의 큰 변화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외부의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충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한동안 좀 깊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을 그쪽과 맞물려가지고 한동안 깊이 논의가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뭐 지금 지원금 성격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인데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의 일장 시간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 집단실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북유럽 나라들의 복지와 기본소득 이야기 등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전문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